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로라 비버스이고 저는 비버튼 키즈의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엔 우리 교회 파킹넛에서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17일, 8월 17일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푸드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아이들 학용 제품을 컬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엔 패밀리 블록 게더링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부터 12학년까지 같이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는 좋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컨퍼런스가 9월 1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그 컨퍼런스를 웹사이트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언제이든 아버지가 항상 같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지금 여기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지금 어느 장소에 계시든지 아니면 어느 시간에 계시든지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관련이 있으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도행전 15장은 큰 커튼을 올리는 듯 하면서 교회의 내부 현실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 사람들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탐색해 하는 방법을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탐구하고 있으시면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여행에 알려줄 메시지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 교회 비볼튼4는 교회로서 지금 이 순간에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지금 도전적인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 전염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 공동체로서의 새 계절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비볼튼4 교회라는 부르는 교회 모두와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무대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놀랍게도 절충주적인 군중 사이에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은 대한 설명은 예수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한 첫 번째 교회에는 오토바이를 타는 바이커들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은 정말 거친 오토바이 일부였던 바이커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라는 이 새로운 곳에 대해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클럽에서 친구를 초대하고 저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결혼하기를 결정했고 저에게 결혼식의 주례를 요청해서 당연히 저는 응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29살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은 저는 그리 멋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도 약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혼식에 갑니다. 결혼식에 가보니 그곳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죽을 입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저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재킷에 패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패치락에 집시 조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시 조커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들은 거친 군중이며 많은 여러분의 정반대쪽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아는 사실에 저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한 클럽은 거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약과 바이크, 그리고 그곳에서 몇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정말로 제가 결혼식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모든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모든 친구들은 저와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위해 결혼식을 했습니다. 독특하게도 신부 파티조차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 저는 제 학문에 정진하는 사람처럼 카키색 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만일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죽을 버리고 카키색을 입을까? 그리고 갑자기 피아노 음악을 좋아할까? 그들은 오토바이를 팔고 합리적인 도요타를 운전할까? 제가 이야기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겠죠? 저는 그날 거기에서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나를 어깨를 두드리며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 교회와 교회 사람들에 대해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15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매우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로마 제국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14장은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 결혼식에 갔고 그들 중 일부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를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보고하고 있었고 완료된 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은 기독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진원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본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몇 사람들,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속되고 싶다면, 정말로 구원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알렉스 목사님이 11장에 나온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제 바이커 친구들에게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카키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일은 예수님이 계시하고 행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것에 위배됩니다. 예수님의 명백한 목적은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 지점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입구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증조 할머니의 무덤가에서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삼촌은 글쎄 천국에 갈 만큼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희 증조 할머니였을 거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단어를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다. Good enough라는 영어로 good enough라는 말,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하다. 수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글쎄요, 제가 천국에 가길 충분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기독교인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좋은 사람을 만드는 데 중심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규칙 준수 또는 어떤 표준에 대한 우리의 순종,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생각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말하면 도덕주의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도덕주의는 하나님 또 사회, 더 나아가 자신 앞에 행동과 생각이 용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과 생각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표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도덕주의 문제는 한두 가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와 아니면 독선입니다. 자신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독선입니다. 왜냐하면 표준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같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규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의 장점들, 태어난 곳들 또는 우리의 지식, 지능, 외모 또는 의지력 등등입니다. 그것은 도덕주의 또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대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생각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잘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은혜를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죄책감, 수치감이 근절됩니다. 당신의 노력과 수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나범과 같은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 끌립니다. 우리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쩔 때는 우리 의식 밖으로 옛적에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살던 집에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실 사무실에서 집까지 경로의 약 절반이 동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저는 제가 옛 집으로 운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내가 이곳으로 왔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버릇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도덕적 종교로 바꿉니다. 어떤 분은 예,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이지만 힘든 일로 성장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것의 또 다른 버전일 뿐입니다. 항상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계속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운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갱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성경적 가치를 위해 싸울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을 제시할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복음은 독특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때,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즉 본부로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인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은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중지하고 싶습니다. 여길 보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일 발생하면 문제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이론입니까? 성경학자들의 전문성입니까? 권력자들의 권위입니까? 무엇입니까?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어가 여기서 한 일입니다. 그가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11절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려사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도덕적 율법적 표현으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실현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는 것이 결코 살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일어난 것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 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15절 예언자들의 말도 그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셨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야고보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 이방인들을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목은 그들 자신,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들 자신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구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야곱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판단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돌이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와 그 뒤에 오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반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데이브 깁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동성, 적응 및 협력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세 번째 문화 방식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문화에 복잡한 위기의 문제에 21세기 교회에 가장 중요한 품질이 있다면 그것은 적응력입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째, 이것은 은혜에 대한 위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을 어렵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가 시작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들 자신의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말한 네 가지를 금해야 하는 것들, 그 마지막 부분을 눈치채셨으면 21절에 그는 이 목록 바로 뒤에 무언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도시에서 모세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언급한 것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전히 유대인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감을 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삶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거기에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야곱은 600개 이상의 유대인 규칙과 규정을 가져와서 간단한 네 가지로 말합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커뮤니티,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를 위해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면한 주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미래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멋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토론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디옥의 두 명과 편지 한 장을 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 내용은 유학한 이 편지를 쓰고 30절에서 이것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에 대해 성경적 지원이라고 믿었을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서 시선을 옮겨 미래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 거대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제가 이 질문과 씨름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씨름을 하길 초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확고한 뿌리를 두고 해야 할 것 같은 결정한 방법, 그리고 영광스러운 과거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유익한 미래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열정이 도덕주의적인 삶을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은총으로 덮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사람입니까?